창세기 30번 메시지. 사람의 세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 두 번째. 방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방주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많은 영적인 시를 포함한 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방주는 큰 시입니다. 주님은 이 큰 예표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기. 먼저 나는 방주의 치수와 크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폭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기 때문에 층마다 각각 10규빗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치수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 방주는 길이가 800규빗이 아니고 폭이 70규빗이 아니고 높이가 20도는 40규빗이 아닐까요? 왜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의 기본 숫자가 3과 5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은 또 다른 방주, 곧 하나님의 증거궤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개의 방주, 곧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습니다. 첫째 방주에는 두 개의 숫자, 곧 3과 5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궤의 치수는 길이가 2규빗 반이고 폭이 1규빗 반이며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이 두 방주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5의 절반이 2가 2분지 1이고 3의 절반이 1가 2분지 1임을 봅니다. 첫째 방주에는 온전한 숫자가 있고 둘째 방주에는 절반의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말씀이며 매 항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증거궤의 주수가 절반입니까? 당신은 절반을 볼 때 또 다른 절반이 있음을 알게 되며 둘이 합하여 간증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개의 절반이 온전한 단위를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둘째 방주는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어떻게 간증이 예표로 상징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표를 보고 간증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증거궤의 치수가 절반임을 볼 때 즉시 또 다른 절반이 필요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2는 간증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간증임을 알 것입니다. 증거궤의 치수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3과 5라는 기본 숫자 안에 있는 온전한 단위의 간증입니다. 숫자 3과 5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숫자 3은 우선 3일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 세 인격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일성을 두뇌의 해석에 따라 이해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세 하나님이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어떻게 이 한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셨으며 가지실 수 있습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로마서 강해를 쓴 그리피스 토마스는 신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격이라는 단어도 가끔 반대를 당합니다. 이 단어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심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이나 위격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들을 자기가 이해하는 인간의 본질과 인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성을 체험함에 관한 진리는 신학적인 용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도 이 신성한 비밀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언어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어와 표현력과 단어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성한 비밀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충분한 단어가 없습니다. 삼일성은 비밀이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표현할 매개체나 수단이 없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을 영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죄받아 왔습니다. 나는 논쟁하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정죄하는 형제들에게 주는 영이시니 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영이 하나라는 말입니까? 라고 내게 묻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기술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는 영이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구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당신은 이 구절을 찢어 내버리겠습니까? 또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것 또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을 아버지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지금 주님이 영이시라고 말하고 이사야 9장 6절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일성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들,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시며 아들은 영이십니다. 이 셋은 여전히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장 1절의 후반부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 곧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며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젠가 나는 이 구절들을 어떤 사람에게 제시하며 이 구절들에 대해 분명한가를 묻고 이 구절들이 말씀한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 안에 아버지, 아들, 영이 모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말한 후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몇이 계신지 말해 주십시오. 그는 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은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영이 모두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아들, 영 셋이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영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만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삼일성의 비밀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버지, 아들, 영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성은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되기 위한 것입니다. 요리되지 않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일 요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을 분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으로 침례해 줍니까? 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삼일 하나님이나 삼일성은 이론이나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숫자 3은 분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숫자 3은 분배하시는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연합되신 하나님이나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나 사람 안에 분배되신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삼일성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배의 과정,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과정, 우리를 그분의 모든 풍성 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숫자 3의 의미입니다. 숫자 5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십계명은 각각 다섯 계명씩을 기록한 두 돌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각각 다섯 명을 포함한 두 그룹의 열 처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있는데 모두 다섯 개씩 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손에 있는 다섯 손가락은 넷 더하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두 엄지손가락과 세 손가락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으로 당신은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숫자 1이며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4는 네 생물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4 더하기 1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숫자 3과 5로 상징된 이 부분의 사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다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를 그분 안에 건축하는 것이며 그분과 우리가, 우리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3과 5라는 기본 숫자는 이 건축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임을 상징합니다. 왜 방주는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까? 300은 3의 100배이고 50은 5의 10배이며 30은 3의 10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 숫자는 3과 5이고 300과 50과 30은 이 기본 숫자의 다른 숫자를 곱한 것입니다. 숫자 100은 충만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은 열매를 가장 잘 맺는 것을 백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숫자 100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10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10은 온전함을 상징하고 100은 충만함을 상징하므로 방주는 온전함과 충만함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읽어보면 3과 5가 성막의 기본 숫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뜰의 길이는 남과 북을 향하여 각각 100규빗이었습니다. 동과 서를 향한 뜰의 폭은 각각 50규빗이었습니다. 뜰의 울타리 포장의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양쪽 문에 있는 포장의 길이는 15규빗이었습니다. 이 포장은 각각 세 기둥으로 지지되었으며 5규빗 길이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막들의 모든 치수는 기본 숫자인 3과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막 자체는 세 부분, 곧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곧 진설병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숫자 3과 5는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 숫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씀을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통하는 모든 것이 3과 5가 되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삼일 하나님과 당신 또는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상은 깊은 것입니다. 3층 방주는 상중하 곧 3층이었습니다. 상중하층은 방주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성막의 세 부분은 우리 모두 들어가야 할 깊이를 상징합니다. 방주의 세 층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높이를 상징합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깊어지고 다른 면으로 우리는 높아집니다. 물론 방주의 세 층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격의 삼일성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말합니다. 삼일성이 어느 인격이 1층입니까? 둘째가 누구인가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들이 중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1층입니까? 영 하나님이 1층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 즉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와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아들에 관계되고, 둘째 비유는 영에 관계되고, 셋째 비유는 아버지에 관계됩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먼저 영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 아들에게로 인도하며 아들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아들을 믿은 후에 우리는 오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우리를 아들에게 인도하고 아들은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올 때 우리는 3층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의 책이고 요한일서는 아버지의 책입니다. 아들의 책에는 은혜가 있지만 아버지의 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은혜보다 높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있지만 요한일서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진리보다 높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아들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들에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주의 1층은 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성령 침례와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들은 모두 1층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층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고 크며 가장 비밀한 것입니다. 가령 내게 3층짜리 저택이 있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나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나는 당신을 1층에만 있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극히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내 감추인 것과 비밀과 숨겨진 부활을 보여주려고 당신을 3층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비밀과 풍성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3층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외부인은 결코 3층에 올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지금 방주에 있다 합시다. 당신은 1층, 2층, 3층 중에서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3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천한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은 아마 1층에 있었을 것이며 수준 높은 짐승은 2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1층을 통과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최강을 위해 하늘을 향한 한 개의 창문. 그 다음으로 빛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방주에는 하늘 향한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채광을 위한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의 히브리어 단어는 낮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창문 아래 있을 때 낮 시간에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햇빛 아래 있으며 빛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이 1층에 있는가, 2층에 있는가, 3층에 있는가는 당신이 소유한 빛의 정도에 의해 증명됩니다. 나는 열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불타고 있었지만 빛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오치만니 형제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와 함께 앉아있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졌으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임재는 정오였습니다. 당신은 몇 층에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층은 당신이 가진 빛의 양에 의해 나타납니다. 빛이 많으면 높은 곳에 있으며 빛이 적으면 낮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창문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역에 대해 심히 논쟁합니다. 나는 사역의 다소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창문뿐이며 하나의 빛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고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교리는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창문뿐이어야 합니다. 빛은 동서남북에서 와서는 안 되며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에는 오직 한 창문, 한 계시, 한 이상만 있어야 합니다. 빛은 위에서 옵니다. 옆으로 난 한 개의 문. 방주에는 옆으로 난 한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방주 안으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는 문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사방에 각각 세 개씩 도합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하며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셋이 하나 안에 있음을 모릅니까? 셋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격의 분배입니다. 방주에는 빛이 들어오는 한 개의 창문과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한 개의 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재료, 잣나무.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잣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액이 풍족한 진액이 많은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물의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액 없는 나무는 물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잣나무는 홍수의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17절은 백향목과 전나무를 언급합니다. 전나무는 잣나무와 유사합니다. 훌륭한 거의 모든 번역본들은 전나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잣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예표론에서 특히 아가서에 나오는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네바론 산의 정상에서 자라는 백향목입니다. 잣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망의 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맛보셨으나 사망은 그분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홍수를 통과할 때 거듭거듭 홍수가 공격했으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잣나무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전나무이시며 진액이 풍족하므로 어떤 홍수라도 견딜 만큼 강하십니다. 사망의 홍수도 그분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안팎에 역청을 칠함.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일 뿐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덮기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안팎에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의 히브리어 단어는 배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 히브리어 어근의 주된 의미는 덮음입니다. 증거계의 덮개라는 단어도 이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덮개를 가짐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구속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해롭게 할 수 없었듯이 어떤 정죄나 심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덮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역청은 하나님의 건축을 안팎에서 덮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안의 덮개는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고 밖의 덮개는 하나님이 보기 위한 것입니다. 홍수가 방주를 공격할 때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역청을 볼 때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밖에 있는 역청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역청의 덮음은 또한 사탄과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에 관한 그림입니다.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피를 볼 때마다 사탄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피를 볼 때마다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함. 방주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통나무배가 아니라 방주이십니다. 통나무배는 하나의 굽은 나무이지만 방주는 잘 짜맞추어진 많은 조각들로 구성됩니다. 방주는 건축입니다. 통나무배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방주는 단체적인 실체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방주이십니다. 통나무배 안에서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을 때 나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편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통나무배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는 방주이십니다.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방주는 노아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방주를 내려보내실 것을 기대하며 다만 복음을 전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구원인 방주를 짓기에 이르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정죄하며 우리는 행위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일해서 지은 방주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들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묘사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뿐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자기를 구원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멸망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 안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방주는 옛 세대를 끝내고 새 세대를 열었습니다. 노아가 지은 것은 일종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적인 동역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더 전진되고 더 높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때의 분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소유하시고 통치하기 위해 오실 때 당신은 거기에 있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악한 세리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어떤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그를 분별하여 새 시대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로부터 벗어나라고 경고하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전진된 더 높은 구원이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언급된 구원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사도들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면으로 우리는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생활과 일로 건축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것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축된 방주는 우리를 이 정죄받은 세대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으므로 매우 기쁩니다. 내 친구들과 친척들은 항상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접 들어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며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방주입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전에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단체적인 방주가 당신을 분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다시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집회에 거듭거듭 나갈 뿐입니다. 결국 장발 등 이 시대에 속한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이 어그러진 시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신 시대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위함. 방주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피조물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 곧 모든 것을 위하여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